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2017년 구역장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기저기서 아쉬움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역장님들 올 한 해 동안 매주 수요일 날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나와서 이 늦은 시간에 공부하시고 또 구역에 가셔서 구역 모임 인도하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25과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모스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공부한 내용을 잠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베델이 베다웬으로 바뀌는 시대 상황 속에서, 다시 말하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베다웬은 허무의 집, 다시 말하면 허무한 것의 집, 곧 우상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이 우상의 집으로 바뀌어버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수치가 물러갔던 길갈이, 그리고 맹세에 하나님과 맺었던 약속의 땅 부엘세바가 이제는 더 이상 영적인 지역이 아니라, 영적인 땅이 아니라 이제는 우상 숭배의 대표적인 지역으로 변화되었다. 그런 변화된 시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모스를 통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신 목적이 그들의 죄악과 그들의 잘못된 모습들을 심판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그들을 회복시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모스는 남유다에서 재력이 있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그런 형편 가운데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는 자신 한 사람 편히 살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보낸 사람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께서 주신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절대 다수의 사람들은 희생과 불이익을 감수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이 정화되어지고 밝아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짐을 기꺼이 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희생과 불이익을 기꺼이 감수하는 한 사람,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정화되고 밝아진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을 짓밟고 괴롭히는 이 사회적 관행이 팽배해지는 그 시대 속에서 우리는 거룩한 분노의 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사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세상 속에서 외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동사의 삶을 살아야 한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또 암송해야 되는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은 암송을 하게 되면 점수를 드렸는데 오늘은 점수가 아무런 의미가 없으므로 점수를 떠나서 우리가 한번 암송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예, 암송하실 수 있는, 예, 제일 먼저 손 드셨습니다. 예. 예,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아모스 5장 4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아멘. 그리고 올 한 해 우리 교회 말씀이었던 마가복음 10장 34절 우리 함께 같이 암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주 잘 외우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마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마가를 선택한 이유는 마가가 바로 우리들의 모습, 또 개인적으로는 저의 모습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는 인물이라 생각이 됩니다. 마가 하면 제일 먼저 어떤 성경 말씀이 떠오르십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밤빌리아 버가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왔던 그런 사람 마가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가 하면 떠오르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재판받기 위해 끌려가실 때 그 뒤를 쫓아가는 청년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청년이 붙잡히자 자신이 입고 있던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에는 그 청년이 마가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성경학자들은 그 인물이 마가일 것이다 그렇게 추론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 하면 바로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 말씀이 떠오릅니다.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끝까지 쫓아간 것이 아니라 결정적인 순간에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그런 부끄러운 사람 이게 바로 마가의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이 바로 저와 또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마가는 그런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가 미숙한 신앙인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그가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가는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습니다. 마가라고 하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근데 마가에게는 이름이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요한입니다. 요한은 마가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마가라 하는 요한, 요한이라 하는 마가 그렇게 두 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마가가 믿음의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 우리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예. 지금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갔는데 거기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다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집에 모여서 기도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우님들도 구역 모임 할 때 집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시대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붙잡혀가서 감옥에 들어가거나 채찍질을 당하거나 심지어는 사자의 밥이 되거나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을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서 핍박을 당하는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붙잡히면 자신의 생명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기도하는 장소로 자신의 집을 제공한다. 이건 정말로 더 힘들고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구역 모임할 때 자신의 집을 오픈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을 오픈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 시대에 자신의 집을 오픈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자기의 집을 제공하는 여인이 있는데 그가 바로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였다 하는 것입니다. 마가는 이처럼 믿음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모시고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레위지파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지금 바나바가 여기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바나바가 레위족이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또 다른 성경 구절을 찾아보면 이 바나바와 마가의 관계를 생질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마리아,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바나바와 친척 관계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레위 지파에 속한 여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가 훌륭한 신앙인이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먼저 마가복음 14장 15, 16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최후의 만찬 장면이 기록된 본문입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5, 16절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을 음식을 준비하니라. 지금 방금 읽은 말씀 가운데 큰 다락방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큰 다락방이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기록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큰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벌이게 됩니다. 성경 어디에도 최후의 만찬을 한 장소가 마가의 다락방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성경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성경 속에 나와 있는 여러 정황들을 종합해 보면 이 다락방이 마가의 다락방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마리아가 제공했던 그 집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사도행전 12장 12절에 나오고 있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깨닫고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러 사람이 거기에 모여 기도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하고 있는 집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기엔 베드로를 소개하고 있는데 베드로가 헤롯 아그리빠의 명령으로 체포되어서 감옥에 갇혔다가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에서 나오게 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 천사의 도움으로 감옥을 나온 베드로가 어디를 갔느냐? 바로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놓고 볼 때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는 정말 신앙을 지킨다는 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자신의 집을 제공했고 또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실 수 있도록 자신에게 집에 있는 큰 다락방을 제공했고 또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 또 베드로가 감옥을 몰래 빠져나와서 갈 데 없는데 찾아갔던 유일한 집이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이 마리아가 얼마나 신앙이 돈독한 사람이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골로새서 4장 10절을 보면 마가는 바나바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골로새서 4장 10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지금 여기에서 마가와 바나바의 관계를 뭘로 소개하고 있냐면 바나바의 생질 마가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다. 생질이라고 하는 것은 누이의 동생 즉 조카를 의미하는 용어인데 그런데 성경에 이 생질로 번역된 헬라어가 아넵시오스입니다. 아넵시오스. 이 아넵시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두 번 등장하고 한 번 나오는데 이 아넵시오스의 뜻은 사촌입니다. 사촌. 그러니까 생질로 번역된 이 번역은 정확한 번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에 의하면은 마가는 바나바와 사촌지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나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사도행전 4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바나바가 어떤 인물인지를 소개하는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지금 바나바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그 밭을 내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함께 지낼 수 있도록 자신의 물질을 드렸다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마가의 사촌 지간이었던 바나바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마가 주변에는 어머니도 훌륭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의 사촌이었던 바나바도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그 가정 환경이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그런 분위기였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미숙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 52절을 보면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1절에서 5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배 혼니부를 벗어버리고 도망간 청년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청년이 마가였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이게 지금 마가복음에 기록된 말씀 아닙니까? 마가복음에 이 말씀을 기록을 했는데 지금 뜬금없이 누군지도 밝히지 않으면서 청년 하나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이 배혼 이불을 붙잡히니까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이 말씀을 여기에 기록할 이유가 마가 아님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 청년이 마가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배 혼잎은 이 속옷에 바로 이렇게 겉옷처럼 덮는 그런 겉옷을 의미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그 겉옷을 그렇게 혼잎을처럼 두르고 있다가 나중에 저녁엔 잠잘 때는 그것을 이불처럼 덮고 자고 그랬습니다. 이 마가가 배혼잎을 덮고 주님을 따라간 것은 뭐 날씨가 더웠기 때문에 그냥 간편하게 걸치기 위해서 그렇게 옷을 입고 따라갔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참으로 많이 알려진 분이시고 또 훌륭한 선생님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볍게 옷을 입고 따라갔다고 하는 것은 마가가 아무런 생각 없이 또는 그냥 귀찮은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다가 갑작스럽게 붙잡히게 되니까 깜짝 놀라서 이렇게 도망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만약에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술하는데 자신에게 이와 같은 실수 그리고 잘못된 모습을 굳이 기록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심리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감추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내가 잘한 것, 내가 잘난 것만을 사람들한테 드러내고 싶지 자신의 잘못한 것, 자신의 실수, 부끄러운 기억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가 지금 여기에 자기의 부끄러운 일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마가가 더 이상 그때의 그 마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잘못한 것을 감추려고 할 때는 여전히 내가 그 잘못을 행하고 있을 때 그때는 그것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는 그 잘못이 과거의 일일 때 그때는 그것을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과거의 일에 대해서 내가 이제는 자유했기 때문에 그래서 마가가 이처럼 자신의 지난날의 잘못된 부끄러운 일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마가가 예전의 마가가 아니라 이제는 변화된 마가로서 지난날의 실수와 잘못을 드러낸다 할지라도 더 이상 거기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한 신앙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마가는 또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사도행전 13장 13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마가는 전도 여행 중에 갑자기 일행으로부터 이탈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하던 바나바와 바울이 큰 흉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부조금을 마련해서 떠났던 1차 전도 여행 그때가 약 AD 46년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체포되시던 날 밤에 배 혼잎을 입고 가다가 알몸으로 도망쳤던 마가 그때와 지금은 약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 속에서 마가가 알몸으로 도망쳤던 그 마가가 다시 성경 속에 16년 만에 등장한 것입니다. 16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는데 마가의 모습은 여전히 미숙한 신앙인의 모습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마가가 이처럼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돌발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대표적인 두 가지 설은 첫 번째는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보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바나바가 먼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이라는 이름이 그 다음에 나왔는데 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바나바보다 바울의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도 여행의 리더가 바나바에서 바울로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가가 바나바와 사촌지간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사촌지간의 관계에서 바나바가 항상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 오던 바나바를 지켜봤던 마가가 이제는 리더가 바뀐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마가가 중간에 돌아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설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앞으로 있을 전도 여행이 순탄치 않을 것에 대한 두려움, 막막함, 공포가 마가로 하여금 중간에 돌아가도록 만들었다 하는 이 두 가지 대표적인 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를 지지합니다. 그 이유는 제가 32살에 신학교를 졸업하고 첫 번째 전임사역지에 부임한 교회는 청년들의 봉사활동이 매우 왕성하고 활발했던 교회였습니다. 특히 해외 봉사활동을 아주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참으로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저는 부임한 첫 해에 청년들과 함께 동말레이시아로 해외 봉사활동을 떠났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해외여행은 처음 했었습니다. 신혼여행 때 제주도 간 거 외에는 제주도도 해외는 아니지만 비행기를 처음 탔을 때가 신혼여행 갔을 때 그리고 그 다음에 비행기를 탄 것이 제가 해외 봉사활동을 간다고 동말레이시아를 갔을 때인 것입니다. 한 시간이면 도착하는 제주도와는 달리 이 동말레이시아는 그때 비행기를 탔을 때 직항으로 간 것도 아니고 경유해서 가게 되었는데 대기하는 시간까지 합해서 한 10시간 이상을 걸려서 말레이시아를 가게 됐습니다. 이 쿠알라룸푸르이 있는 서말레이시아에서 비행기를 갈아타고 이 동말레이시아로 가서 사라왁이라고 하는 지역에 내렸습니다. 그리고 버스로 갈아타서 4시간 동안 버스를 타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임시 숙소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집을 떠나고 14시간이 지난 것입니다. 저녁이 되어서 임시 숙소에 도착해서 씻는 둥 마는 둥 하고 깊이 잠들었다가 그 다음날 새벽에 눈을 떠서 이제 봉사활동에 필요한 물품들을 준비하고 다시 배를 타고 그 배는 한 20명 정도가 타면 꽉 찰 정도로 아주 작은 그런 통통배였는데 그 배를 타고 망망대해를 6시간을 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조그만한 풍랑만 잃어도 그냥 뒤집힐 만한 그런 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겁도 없이 6시간을 통통통 배를 타고 그 섬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망망대해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에서 6시간 동안 배를 타고 그 섬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섬에 도착했을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했냐면 자매들은 이제 저녁 식사 준비한다고 밥을 하고 형제들은 화장실을 팠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화장실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직접 화장실을 파야만 볼일을 볼 수 있는 그리고 우물 곁에 샤워장을 따로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 섬은 전기가 들어가는 섬이 아닌 것입니다. 발전기를 돌려서 그것도 필요할 때만 발전기를 돌려서 뭐 한 몇 시간 정도만 가동할 수 있는 그런데 비행기로 10시간 그리고 버스로 4시간 그리고 통통배를 타고 6시간.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간 시간만 20시간입니다. 그렇게 도착했는데 화장실 파고 샤워장 설치하고 저녁이 되었는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으니까 발전기를 돌려서 잠깐 가동을 시켰다가 그것도 꺼지니까 손전등으로 불을 켜야만 하는 아주 오지 중에 오지인 섬에 들어간 겁니다. 제가 해외여행 처음 한 때인데 그렇게 해서 도착을 했는데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어떻게 10일 동안 내가 이 섬에 있지? 제가 그때 이 봉사활동 단장으로 간 겁니다. 청년들 데리고. 그런데 단장이라고 하는 제가 마음속에 딱 도착해서 느끼는 게 한숨에 아, 어떻게 10일 동안 내가 이 섬에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다른 청년 중에는 저 다음날 저기 돌아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룻밤 자고 나니까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같이 10일 동안 있었지만 제가 지금 생각할 때 그때의 그 섬, 방기섬이라고 하는 그 섬에 도착해서 느꼈던 그 막막함, 두려움, 걱정스러움 이거를 생각하면 마가의 심정이 떠오르는 것입니다. 근데 다행히 그 10일이라고 하는 봉사활동 기간 동안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동안 매년을 그 섬에 가서 봉사활동을 했었는데 그 시간이 저에겐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었고 저의 신앙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줬던 신앙의 훈련이 되었던 매우 중요한 시간이었는데 그 전도 여행을 떠났을 때 처음 받았던 제 심정이 마가의 심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15장 36절에서 4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고 바울은 이전에 마가가 돌발 행동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함께 전도여행 나가기에는 부적합한 인물이다. 그래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일로 인해서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갈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성경은 39절에서 서로 심히 다투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투었다라고 하는 단어로 사용된 헬라어는 파록시스모스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똑같은 단어가 또 한 군데 사용이 되는데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할 때 격려하며 라고 번역된 단어가 파록시스모스입니다. 격려하며 다투며 이 두 가지 단어가 동일한 단어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파록시스모스라고 하는 단어는 다투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고 격려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도 쓸 수 있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있는 단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 다투었다는 표현으로 번역을 했고 히브리서에서는 격려하며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사도행전에서도 동일하게 격려하며 서로 빠빠이 했다고 번역할 수도 있는 단어라는 것이죠. 그래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마가를 대동하는 문제에 있어서 서로 의견이 다른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 때문에 헤어진 것도 사실입니다. 헤어질 때 싸우고 헤어졌느냐? 아니면 너와 내 생각이 다르니 그래 서로 한번 잘해보자 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헤어졌느냐? 이거는 입장이 다른 것이죠.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신앙인을 성숙한 신앙인으로 바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훗날 마가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마가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동역자 마가. 그런데 바로 앞절 23절에는 나와 함께 갇힌 자 된 지금 바울과 마가, 데마, 아리스타고 누가가 감옥에 함께 갇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마가를 소개할 때 나의 동역자, 감옥에 함께 갇힌 나의 동역자 마가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때 마가는 바울로부터 거부당했던 사람입니다. 같이 전도여행을 떠났다가 두려움 때문에 중도 하차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린 아주 믿음이 연약한 마가. 그래서 바울은 마가와 상종하지 않겠다 이렇게 했던 예전에 기억이 있는 그 마가인데, 지금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그 마가를 바울이 동역자다, 나와 함께 감옥에 갇힌 나의 동역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디모데후서 4장 11절을 보면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 그런데 나한테 올 때 마가를 꼭 데리고 와라. 왜냐하면 마가는 내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을 보면 베드로가 이번에는 마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니라. 베드로가 마가를 내 아들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아들이 마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내 아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부자지간처럼 아주 친밀한 관계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마가의 신앙이 이처럼 성숙할 수 있었던 것은 훌륭한 신앙의 사람이 그의 곁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는 중요한 순간마다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지만 자신의 집을 기꺼이 예수님에게 내어드리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어드리고 감옥에서 탈출한 베드로를 맞이하는 집으로 자신의 집을 오픈했습니다. 이처럼 불이익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집을 기꺼이 내놓는 어머니 마리아, 이와 같은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마가의 신앙이 미숙한 상태에서 머문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미숙한 신앙인 마가가 성숙한 신앙인으로 거듭나는 데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그를 돌보고 그를 가르치고 그를 사랑으로 이끌어줌으로 성숙한 신앙인으로 마가를 키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직접 목격했던 베드로의 말을 듣고 마가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자기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베드로의 이야기를 듣고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런 일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마가의 걸작 마가복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복음서 중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왜 그전에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기록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는 임박한 재림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 말기에 당신이 재림할 것이다, 다시 올 것이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부활하고 다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 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렇게 그때의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 복음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318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 25개절, 25절 중에 한 번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다, 재림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이처럼 많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주님이 재림하시는가? 마가복음 13장 30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이 다시 재림하게 되는 그때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한 세대를 보통 30년, 40년, 많이 잡아야 50년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30년, 40년, 늦어도 50년 안에는 오신다. 그렇게 제자들이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일보다는 오직 주님이 오실 그 날만을 기다리며 복음을 증거하면서 함께 모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한 세대가, 그들이 생각했던 한 세대가 다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제야 비로소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의 이 세대라고 하는 그 세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세대가 아니라 다른 의미의 세대구나라고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재림 신앙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리고 나서 이제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말씀을 기록해야 되겠구나,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기록해야 되겠구나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문헌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해가 지나가게 되면서 구전으로만 전해졌던 예수님의 말씀이 자꾸 왜곡되고, 그리고 이단들이 출몰하면서 내가 그리스도다, 또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문서가 없으니까, 누구 말이 진짜인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왜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더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가 있어서 그래서 복음서를 기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은 특히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마지막 고난주간에 되어진 일들을 전체 내용 중 3분의 1, 다시 말하면 11장부터 15장까지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많은 행적 가운데 무엇을 포인트를 두고 있느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이 고난받으셨던 내용에 대해서 3분의 2를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그 많은 양 가운데 할애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는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은 서두부터 선지자 이사야의 글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의 말씀이 마가복음 서두에 나옵니다. 이사야 40장 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지금 이사야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하고 있는데 오실 메시아는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온다. 이사야서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오기 전에 먼저 엘리야가 와서 모든 것들을 회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누구냐? 바로 순교자 세례 요한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3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먼저 그의 길, 메시아의 길을 예비할 것이라고 알고 있는데 바로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예언했던 메시아는 고난의 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사야 42장 1절입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이사야 42장 1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는 내 사랑한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말씀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가 고난의 종으로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 이사야의 말씀이 하늘에서 들렸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메시아가 오시게 되는데 그 메시아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시는 메시아가 아니고 섬기는 메시아, 그리고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사야가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으로 왔다는 것을 마가는 자신의 마가복음 서두에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고난을 강조하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 고난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가는 예수님을 그리스도인이 본받을 모범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3장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과 15장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모습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13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이런 일들을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14장, 15장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을 대조해 보면 제자들의 삶이 예수님의 본을 따라 제자들이 그 길을 걸어갔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13장 9절에 보면 제자는 매질을 당할 것이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15장 15절에 예수님이 채찍질을 당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한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주님 또한 재판받으시면서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담대히 증거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제자들은 가족들에게조차 배신당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셨다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죽음에 넘겨지게 될 것이다 했는데 예수님이 바로 죽음에 넘겨지셨습니다. 제자들은 끝까지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 견디어야 한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도 끝까지 견디시고 승리하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그 말씀이 실은 예수님이 당신의 삶으로 보여주신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본이 모범이 누구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이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 그 주님을 따르는 우리 또한 주님의 그 길을 걸어가야 한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믿음을 버리지 말고 끝까지 견디고 승리해라.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마가는 1차 전도 여행에서 도중 하차하는 중대한 실수를 저질렀다. 그러나 한번 실수한 것을 교훈 삼아 자신을 더욱 강하게 연단함으로써 그는 바울과 베드로의 신실한 조력자가 되었고 또 마가복음을 기술하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마가는 실수했습니다. 마가는 믿음이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감도 없이 평생을 그렇게 살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수가 도약의 발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제와 똑같이 살면서 다른 미래를 기대하는 것은 정신병 초기다. 아인슈타인. 우리가 더 나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위한다면 지금까지 걸어왔던 우리의 모습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고 또 다른 새로운 것에 끊임없이 도전하고 또 훈련받고 신앙의 여정을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마가는 자신의 넓은 집을 제자들을 위해 개방했다. 경제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에서도 재벌 2세, 3세들이 많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켜서 많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프랑스 말 중에 노블레스 오블리주, 명예에는 의무가 따른다 라고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그것이 능력이든 무엇이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나보다 못한 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신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나의 유익을 위해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가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고 그렇게 평생 행복하게 살 수 있었지만 주님을 믿음으로 희생하고 불리익을 기꺼이 감수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나아가야 할 길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1차 전도 여행에서 도중 하차한 마가의 행동은 바울과 바나바 간의 분열을 자아내어 결국 따로 사역을 떠나는 결과를 낳았다. 마가의 돌발 행동으로 인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분열하고 사역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근데 그 차질은 인간적인 관점에서의 차질일 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는 아무런 문제가 안 됐던 것입니다. 오히려 인간의 그 실수, 인간의 그 갈등이 어찌 보면 그 분열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어가는 섭리의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결별함으로 바나바는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다른 길로 가다가 보니 유럽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마가가 실수를 딛고 일어서 훌륭한 복음의 조력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허물을 덮어주는 바나바의 따뜻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 켄 블랜차드는 바다에서 가장 무서운 육식동물인 범고래가 이 서커스장 같은 곳에서 뛰어오르지 않습니까? 3m를 뛰어올라서 아주 회전을 하면서 멋지게 보여주는 그런 묘기를 이 범고래가 보여주는데 어떻게 그 범고래를 그와 같은 묘기를 보일 수 있도록 훈련시키느냐? 그걸 조련사에게 물었더니 조련사의 대답이 칭찬을 통해서다 라고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칭찬이 아주 다른 사람 귀에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러나 칭찬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런 의미 없는 말같이 들릴지라도 어떠한 칭찬이든지 그 사람을 살리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세상을 살 만한 힘과 용기와 격려를 주는 것이 바로 칭찬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칭찬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마가를 일꾼으로 키우셨다. 마가가 마가 될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던 그 사랑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존재하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것이죠. 마가를 마가 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를 빚어가실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내 모습에 실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마가처럼 젊을 때 마가처럼 정말 보잘것없고 믿음도 없고 자신감도 없고 부끄러움 투성이일지라도 그러나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 그분이 나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성숙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2017년도 구역성경 공부 마지막 공부 마치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올 1년 동안 구역장님 권찰님들 또한 구역원들 함께 수고하며 또한 구역보고서에 의한 시상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주신 말씀처럼 실수와 부족함을 용납해 준 사람이 있었기에 오늘의 우리가 있는 것처럼 이제는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따뜻한 사람, 따뜻한 구역원, 따뜻한 구역장님, 따뜻한 권찰님들 되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겨울방학에 들어갑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누군가의 허물을 덮어주는 따뜻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